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다 내가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시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그 여호와를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니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또 권능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 예수님께로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다 한 시간에 오늘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 지난 주일에 우리 보았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후에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축하하며 환호와 열광 속에 사울을 다시 왕으로 추대하였고요.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복된 현실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과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본 대로 이전에 어둡고 타락했던 사사시대의 모습이 다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때 대적이 쳐들어오자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마치 사사처럼 세우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이에 사울과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돌이키는 듯 했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소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했지만 철저히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거나 자기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다른 세상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죠. 그리고 그 필요가 채워지면 잠시 하나님 예배하는 듯 하다가 또다시 하나님 버리고 떠나 살아갔던 겁니다. 타락한 교회,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를 가장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나 교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울의 왕국은 축복의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현실에서는 축복을 받고 성공한 왕국처럼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죠. 세상적으로 성공했잖아요. 복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그러나 아니었고 이 세상을 닮아가는 타락한 교회의 모습, 사단의 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직 세상의 현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백성들이 그 세상의 현실을 따라 하나님이 복주시는 왕국이라, 하나님이 복주시는 교회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11장 가장 뒷부분에 가면 지난주일에 보았던 11장 가장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여 돌아온 후에 사무엘이 다시 등장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을 길갈로 불러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였고요. 이에 온 백성들이 다 함께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 따라옵니다. 11장 14절에서 15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 11장의 맨 마지막 이 구절만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마침내 사무엘까지도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잘 세워나가자 온 백성들을 격려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무엘을 보내신 하나님까지도 이제부터는 사울과 사울의 왕국을 인정하고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보이지 않나요? 백성들도 그렇게 알고 크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이어오는 12장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잘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교회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못되면 하나님이 벌주시고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어오는 12장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사무엘이 길갈로 사울왕과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았는지, 그곳에서 사무엘이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한 뜻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12장으로 와야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에서 사무엘이 길갈에 모인 교회, 길갈에 모인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처럼, 즉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처럼 되기 위해 하나님 버리고 세상왕 세우고 세상 왕국 이루어 멸망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에서 아직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 죄에서 더욱 자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그 백성들의 죄를 또다시 다뤄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멸망에서 건져주시려고. 11장에서 대적 암몬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분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참 왕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려주시고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로 갔죠. 사울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더욱 사울을 그들의 세상 왕으로 세우고 자기들의 세상 피로를 채워줄 왕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더욱 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세상처럼 되어갔던 저주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때때로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죄인들에게는.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서 나라를 회복하자. 영어로 보면은요, NIV에서는 의역을 했어요. Reaffirm the kingship. 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말만 그대로 하면 사울을 다시 왕으로 굳게 세우자는 뜻이에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NASB가 맞아요. Renew the kingdom. Restore the kingdom. 무너진 왕국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다.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참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를 올바로 세우자는 사무엘의 언약 중보 사역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느냐? 그 백성들의 죄를 계속해서 다뤄주십니다.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그저 좋게 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죠. 우리도 우리 자식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죠. 남의 자식이면 다 좋게만 해주죠. 우리 자식을 사랑하면 어디까지 사랑하나요? 그 잘못과 죄를 다뤄주기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을 주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한 죄를 다시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돌이켜 하나님과의 올바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을 다시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을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저주의 왕국에서 축복의 왕국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잘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며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이 길갈은 당시 사울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장소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에 취하여 사울왕을 높이고 길갈로 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왕국이 더욱 굳게 세워질 것을 기대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이제는 사울의 왕국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의 길갈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열리는 법정의 장소와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를 보거나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냐면은요, 증거, 증인 같은 법정 용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죄가 고소되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받아 마땅한 심판이 선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심판이 선고되지만 집행되는 것에 있어서는 잠시 유예가 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왕국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12장으로 오면 백성들의 모습이 바뀌어요. 11장 마지막에서는 크게 기뻐하고 찬송하고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고 축하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12장으로 오면 사무엘이 길갈에서 행한 이 사역 이후에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법정이 두 번에 걸쳐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법정이 1절에서 5절에 보이는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정이 6절에서 13절까지 보이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열린 법정에서는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소하는데, 무엇을 고소하고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운 선지자요 사사였던 사무엘을 버리고 세상 왕을 원했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씀 사역을 거부하고 그저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와 교회의 말씀 사역을 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간 자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때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요, 자신의 신실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있고 내 두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죠.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고인을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왕과 백성들과 자신의 두 아들들까지 함께 같은 죄로 고소하고 있고 그들을 피고인으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사무엘과 선지자 사무엘의 말씀 사역도 버리고 오직 세상왕을 구하고 열방같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3절에서 4절에 내가 언제 너희 백성들을 속이고 압제하고 취하여 간 것이 있느냐 물으며 자신의 무죄와 신실함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으면 증거를 가지고 오라 증언합니다. 자신은 백성들의 것을 취하기 위해 사역한 적이 없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사역한 선한 목자였다는 것을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5절에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사무엘은 자기들의 것을 취하여 간 적이 없는 목자였다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증거하신다, 증언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세운 신실한 목자 사무엘과 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오는 6절에서 13절을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죄를 고소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법정이 열리는 거죠. 이때 하나님을 먼저 변호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데 6절에서 13절을 자세히 보시면 사무엘은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의롭고 신실하신 일들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셨는지, 그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부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언약 기업으로 내어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에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신실한 목자와 참 왕이 되어주셨던 것을 사무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에게 무슨 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고소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며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는데 결국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끼고 깨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은 그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소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길갈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안에는 누구도 참여되어 있는 걸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물론 구약의 교회는 예언약의 현실에 속하여서 교회의 현실을 증거해야 했지만 우리는 예언약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드러내 알려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어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 기업까지 얻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어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사히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에게 무슨 악이 있는 것처럼 수도 없이 하나님을 고소하고 정죄하며 하나님 버리고 없이 떠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대하여 직접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기쁨과 만족, 감사함 잃어버리고 그 대상이 누구든지 불평과 원망, 고소, 정죄, 분노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결국은 그게 다 누구를 향해 있는 걸까요? 내 남편인 것 같고 내 아내인 것 같고 내 주위의 이웃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멋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다 이런 겁니다. 몰라서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죄, 우리 죄인들의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당시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의 죄 드러내시고 선포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죄를 계속해서 다루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길갈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심판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죄가 고소되고 죄가 선포되고 있다면 따라오는 말씀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에 따른 심판이 선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행한 죄의 값이 치루어져야 합니다. 그러셔야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 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이 선고되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이 무엇인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 Verse 14 through 18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쫓으면 좋으니라 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의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너희가 계속해서 너희 왕과 너희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죄의 싹은 반드시 치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25절에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스라엘이,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 모든 죄인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며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 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면 다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 멸망하리라. 다 멸망하리라에 쓰여진 단어, 영어로 하면 sweep away. 다 쓸어버리신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쓸어버리신다고 하십니다. 마치 예전에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유황불로 쓸어버리셨던 것처럼 노아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 악으로 가득 찬 온 세상을 물로써 쓸어버리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심판이, 아니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도 그 백성들에게도 내려질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거짓 교회, 거짓 백성.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심판의 증거를 미리 주십니다.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하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십니다. 이에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 우레와 비가 증거가 되어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약 저주의 심판이 죄인들에게 선고되고 있는데 집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로 예배하며 섬길 것을 다시 권고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자기들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유익을 주지도 못하는 헛된 세상 것들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을 다 버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의 옛 언약의 현실입니다. 순종에 따른 축복, 불순종에 따른 심판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옛 언약의 원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복음의 원리는 아니죠.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행위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목적은 무엇이죠? 결국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옛 언약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죄가 선포되고 심판이 선포되지만 집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정은 비록 우리의 죄가 산과 같이 크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축복의 약속까지 받는 은혜의 법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거나 순종하지 않을 경우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의 구약적인 현실로 큰 우레와 비로소 분명히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로써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시는 겁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오늘 본문 19절에 verse 19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두려움에 휩싸인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순종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잠시 회개하며 돌이키는 모습이 보여요. 백성들이 다시 순종을 맹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 큰 우레와 비 앞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5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두려워 말고 지금 너희가 돌이킨 대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자기의 크신 이름을 위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사무엘도 기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것이라 하십니다. 즉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회복하시겠다.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 올바로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자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길지만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이 열렸고 이스라엘의 죄가 고소되고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로 자기 백성들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시며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고 그 언약이 아직 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로써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로써 새롭게 되었을까요? 잠깐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13장으로 가면 또다시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해결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삶 잠깐입니다.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사시대의 악순환이 또 보여집니다. 잠시 돌이킨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잠시 축복을 받는 듯 했지만 사울왕과 백성들이 또다시 예전의 죄악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13장부터 보입니다. 또다시 하나님 버려버리고 떠나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자기들의 세상 영광 위에 세상 왕구하고 세상 왕국 세우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또 깨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언약 저주의 심판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내용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좀 더 나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 절대로 아닙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죄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약에서 결국 어떻게 끝나죠? 오늘 본문 25절 말씀대로 끝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결국 왕과 백성들과 왕국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Sweep away.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십니다. 온 이스라엘을, 구약의 교회를 바벨론의 손에 의해 다 쓸어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땅은 다 불타고 황무지로 변하고요. 백성들은 그 땅에서 칼에 맞아 죽던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갔고요. 왕은 완전히 끊쳐지게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유양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 있다면 그저 세상 왕국처럼 세워져 있다면 같은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든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 죄인들도 예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거나 그 은혜를 붙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악을 행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는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과 12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심판의 불이 온 죄악 세상을, 아니 온 우주 만물을 다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가운데 다 심판받고 멸망을 당할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소망 없는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대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도 하나님의 법정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될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선포되며 발가벗기온 듯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고 우리가 다 죄인으로 고소되고 정죄받아 지옥 심판이 선고되고 집행되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선포하시는 중에 함께 선포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 자기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은 비록 그 죄가 다 쓸어버림을 당할 만큼 중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자비, 긍휼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여 주셨습니까?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많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눈감아 주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약속을 온전히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죄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점 죄도 없는 온전히 거룩하고 순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법정에 서시고 하나님의 심판대까지 가시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언약 저주의 심판을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서신 하나님의 심판대였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영원한 지옥 심판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선고만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렸던 유황불에 비할 수 없는 온 세상을 쓸어버린 홍수 심판에 비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이 예수님에게 퍼부어졌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지옥 심판의 형벌이 우리 예수님에게 대신 집행되어 예수님이 완전히 쓸어버림을 당하시고 멸망을 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을 당하십니다. 즉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대신 다 받으시며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으나 또한 영원하고 무한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영원하고 무한한 지옥의 심판까지 대신 다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선고를 내려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포해 주십니다. 즉 다시는 우리 죄를 고소하지 않으시겠다. 다시는 우리 죄를 가지고 오지 않으시겠다. 다시는 우리로 심판대에 서지 않게 하시겠다 선포해 주십니다. 왜?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쫓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살 수 없었던 그 삶까지도 누가 완전히 우리 자리에서 살아주셨나요? 20절과 24절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신 분 누구신가요? 그 삶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완전히 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긴 의로운 아들들로 선포해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포해 주시고 그리하여 천국이 너의 것이라 선포해 주십니다. 이 모든 축복을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현실로 선포해 주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따라서 이 축복의 현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못하면 바뀌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예언약처럼 우리가 못하면 다시 정죄와 심판으로 가야 하는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축복만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현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자신의 피와 의의 공로로서 온전히 이루어주신 현실이요 지금도 영원토록 그 피와 의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항상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현실은 절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내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하시는 분이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로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죄를 범치 말라. 심판받을까 봐가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은혜를 붙들고 죄에서 돌이키라.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어 온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 쓸어버리실 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요. 그러나 이 죄악 세상에는 모든 걸 소멸하시는 심판의 불로 임할 것이지만 그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불로 임할까요?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불이 되어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악에서 건져지고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가장 축복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불이 그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가 이러함으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했던 사무엘의 권고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라를 새롭게 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속한 나라, 저와 여러분이 이르러 있는 나라 어디인가요? 예수님의 나라, 곧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천국의 삶으로 늘 새롭게 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세우기를 원했던 세상 나라, 사울의 왕국, 타락한 교회, 멸망으로 가는 나라, 우리가 세웠던 바벨탑,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나라를 다시 올바로 세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보좌에 앉아 다스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며 헛된 세상 것들을 쫓던 삶에서 떠나 예수님만 섬기시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배하시며 우리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오직 예수님께 둔 믿음, 천국에 둔 소망, 형제들을 향한 사랑으로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더욱 예수님의 나라로 새롭게 세우며 살아가시는 그러다가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대신 우리가 구하는 세상 정욕을 하나님으로 세우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버리고 우리 소견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죄악을 따라 세상 왕국을 세우고 바벨탑을 세우며 살았던 모든 삶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어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며 예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